오늘 설교 본문은 지난주에 박찬희 전도사님이 어린이 설교 때 사용했던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지난주에 어린이들이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과 같습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박 전도사님은 어린이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본 예배가 끝난 후 친교 시간에 한 성도가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자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부자지만 깨끗한 부자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부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성도가 얘기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쓰여 있지 않냐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더 나아가서 성실하고 부지런한 크리스천이라면 부자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부자가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부자가 있어야 교회 안팎에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물론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많습니다. 교회에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수많은 유학생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 어떠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본문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된 사건을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두 차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설교의 초점은 오늘 설교의 초점과는 다 달랐습니다. 2008년 6월에는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고 2009년 5월에는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문 해설을 자세히 했기에 오늘은 생략하고 설교 제목으로 잡은 예수님 말씀으로 곧장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찾아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내 소유를 다 팔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시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심히 근심하며 갔다고 합니다. 왜 근심하며 갔는가? 16절 그의 질문이 보여주듯이 자신은 어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그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남을 좀 도우면은 영생을 얻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평생 걸리는 작업입니다. 자신은 소유 중 일부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은 도저히 자신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렵다고 하시는가. 제자들이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생생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능성이 0%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100% 불가능한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어린이들에게 풀어주신 대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묻습니다.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알기로는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받은 축복인데 아니면 최소한 일부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는 겁니다. 이들의 질문에 주님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의 결단과 노력과 투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느니라. 인간이 자신의 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 가능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용어를 사용하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가능하느니라 말씀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소위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첫째 부자가 될 수 있고 둘째 부자가 되어야 하고 셋째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청부론으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이면서도 크리스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단언적으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만약에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수많은 세상에서 배운 자들이 저를 멸시할 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늘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많은 예외조항을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참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런데 흑백 논리로 얘기하면 저건 무식하다. 세상에서 학문을 적게 한 사람이구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로 정신없이 판단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거는 주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분명히 지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예외적인 상황 토를 달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데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부족해서 26절에서 쐐기를 박으시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느니라. Period. 끝.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내 생각과 감정에 무관하게, 내 형편과 처지에 무관하게 주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가? 그 이유가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시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건 주님을 따라감으로 평생 따라감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면 더 이상 정의상 더 이상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것을 양손에 들고 그 많은 것을 관리하면서 그 많은 것을 염려하면서 산과 들과 광야와 바다로 좁은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의상 부자는 지상에서 많은 것을 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서도 자신의 소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그 어떤 것보다도 존귀히 여기는 자만을 제자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따라가는데 주님은 노노노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에 있는 것을 모두 올인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을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만을 제자로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모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피부치까지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후 레위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셨을 때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누가복음 6장 28절을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다음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대번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주님의 열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열두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을 합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은 특별한 제자들에게만 요구하셨던 특별한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덧붙이셨기 때문입니다. 열두 제자건 70인이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소유를 버려야 한다고 예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서 주님께서 이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즉 보물과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합니다. 정말 보물을 발견하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삽니다. 왜? 귀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고 그것을 산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물건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재물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이 청년과 같습니다. 돈이 주님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귀중합니다. 돈 버는 기회를 주님을 예배하는 기회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학교에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기회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는 얘기입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입술에 고백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 실제 삶을 보면 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송을 많이 하는데 정말 주 예수를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가.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거라사인 지방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평생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살던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기에 그 귀신들이 자신들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다 몰살되는 것, 그것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제발 우리 지방을 떠나달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이 그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장사하는데, 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인물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팎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지만은 결국은 주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삶을 살고만. 그러나 주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드립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자 곧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라 했습니다. 주님에게 죄사함을 받은 여인은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워서 주님에게 부었습니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만난 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하고 합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나바도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을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3일 예배 시간에 묵상한 내용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말씀에 크게 슬퍼하며 떠난 부자 청년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들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오늘 주님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반이성적으로 들리고 거부감을 주는 이유는 1세기 직후서부터 특별히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난 후서부터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치달아왔기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주하신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많은 소유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정의상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제자가 되는 순간 모든 부를 뒤로합니다. 주님이 가장 존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청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은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는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객으로 지나가는 사람으로 잠시 체류하다가 떠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되려 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고 삽니다.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신 말씀을 믿고 삽니다. 공중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백성 우리들 반드시 먹이고 입히실 것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주님 하신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부는 삶의 염려와 즐거움과 함께 복음의 기운을 막아서, 원어 표현을 보면 질식시켜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하는 말씀을 믿기에 부를 축적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잠언 기자의 고백대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나를 유혹받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하고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일을 왜 찾아서 합니까? 나를 교만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소유를 의지하게 만드는 일을 왜 찾아서 합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경고들을 잘 알기 때문에 금과 은덩어리를 탐하였다가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을 기억하고, 돈을 탐하였다가 결국 예수님을 팔고 자살한 가룟유다를 기억하고, 돈을 아까워하다가 큰 예물을 드리고도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곳간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부자에게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하는 것을 기억하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것을 기억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론의 주장과는 달리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까지 부자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은 그 노력을 포기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참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돈 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영혼을 구하는 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을 구하는 데는 돈이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돈이 있어야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믿는 사람은 영적인 원칙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순수한 믿음을 다 망쳐놓을 뿐이지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첫째, 있던 부를 포기하고, 둘째,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셋째, 부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구하지 말라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기에, 나 좋은 옷 하나밖에 없지만은 누가 와서 달라 그러면 주는 겁니다. 우리 박은주아 선교사님 늘 그런 삶을 살았어요.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기에, 남에게 줄 때 받을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를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입장을 보면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대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파장할 때가 되어서 일을 시작한 품꾼에게도 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아바 아버지의 마음으로 종업원들을 선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부자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장로하고 안수집사하는 그러한 기업주들이 종업원들과 하늘과 땅과 같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크리스천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제자로 살면 모든 것을 주께 하듯 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아무리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좌불 얻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을 꽤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경험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로 살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촉한 줄로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삶에 필요한 것 이외에는 모두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많이 벌지만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잠깐 많은 것이 내 은행 통장에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 통장에 계속 있지를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첫 월급으로 30파운드 받았을 때 생활비 28파운드를 제외한 2파운드를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후 월급은 계속 늘었습니다. 60파운드, 90파운드, 120파운드, 나중에는 1400파운드까지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옥스포드 대학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부유한 그러한 교구에서 목사로 일한 기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활에 필요한 30파운드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예외 없이 남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도 자신에게 100파운드 이상 있어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웨슬레의 통장에는 돈이 들어오는 즉시 빠져나갔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에 보화를 쌓아놓지 않고 하늘에 보화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을 때 추운 겨울날 자기 방을 청소하러 온 어느 하녀를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녀가 전혀 방안이 되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자기 방 청소하는 것을 보고 요한 웨슬레는 코트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얼른 돈을 줘서 두꺼운 코트를 차입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몇 푼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왜? 며칠 전에 자기 방에 걸 그림들을 여러 개 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자 그는 즉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판정을 내리시겠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판정하시겠는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판정하시겠는가? 그리고 자신의 물질 사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단순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 이외에는 모든 수입을 주님과 남을 위해서 쓰기로 했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어떤 교회 권사님도 남편의 유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꽤 있었지만 자신은 늘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늘 마을버스 타고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늘 후하고 관대했습니다. 지상에 사시는 동안 평생 홈리스로 살았던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세상에 부자들이 사는 집에 살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타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입고 다니는 것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자들이 다니는 곳에 다니지를 않습니다. Period.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고 늘 고백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는 내게 있는 모든 것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건 별나라 이야기다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심히 염려해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주님 안에서 참 보물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기에 자신의 부를 기꺼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로 남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합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유산으로 들어오건 부동산 값이 뛰어서 들어오건 세상에서 필요한 일을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해서 들어오건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청부론을 뒷받침해주는 듯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하신 후에 이 모든 복을 쫙 나열하십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한마디로 너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네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약속합니다. 실제로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과 솔로몬은 놀라운 현세의 물질적인 가시적인 축복들을 받았습니다. 은이 지천에 깔릴 정도로 흔했습니다. 성전을 금으로 입힐 정도로 금이 넘쳤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풍성했고 화려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5절을 보면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의 여왕이 왕궁의 식탁과 그 진열한 음식과 신복들의 좌석과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를 보며 정신이 현황했다고 합니다. 아찔했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상에서 물질적인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현세의 축복을 누린다는 약속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영 한마디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즉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 대답하신 것을 잘 압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생에서 영생을 얻고 현세에서는 주님 안에서 많은 가족을 얻는데 핍박을 겸하여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후에 전부 천당 가고 그러나 현세 땅에서는 주님 안에서 많은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자녀들을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재물을 얻으리라, 부를 얻으리라, 명예와 권세를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치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중상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1절을 보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것이 너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합니다. 저희가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하리라.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두려워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만 보고 신약 안 보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가 완성되었고 온전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것이고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의 예표를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은 서론에 불과하고 전반부에 불과하고 신약의 본론과 결론이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책이든지 서론과 전반부만 보고 책 전체에 대해서 결론 짓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최종 뜻은 신약을 보아야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지만은 두 다른 시대를 기록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동물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인간 왕이 있었고 군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 축복은 물리적이었고 가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수요일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과 제사장들과 제사 제도를 대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 곧 말과 병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세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축복, 곧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약속하시지 않은 축복, 달라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뜻이면 지금도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욥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같이 높이셔서 많은 부를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의 모든 은금 보화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영의 눈이 뜨인 자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잘 압니다.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자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여전히 썩어 없어질 축복만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우리 그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에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 나중에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할 것을 잘 알기에 그러한 것들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사정에 상관없이 신령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신 말씀 들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있는 것으로 지족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고 이제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지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지를 들여서 지족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를 많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재물이 많이 있으면은 그때는 감사하고 단순한 삶에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두를 후히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7절서부터 18절에게 주님께서 세대 부한자들에게 명한 말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가만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것은 나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로 살 때 최종 생명을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면서 묘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세속적인 사람은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 이 말씀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후히 많은 것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느냐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에게 줄 때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면 자기의 부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지 않냐고. 너희도 남에게 줄 때 그렇게 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하면 지족하고 단순한 삶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허락하시면은 그때는 감사하고 그것을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속에서 그래도 세상에서 부자로 살면서 좋은 크리스천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갈 수 없는가? 그 가능성을 자꾸 모색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새겨 들으시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집에 가셔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앞으로는 아예 부하려고 하지를 말고 주어진 삶에 지적하고 단순한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것만을 집중하고 온전히 감당하다가 나중에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